인생의 삶을 논할 때 고난을 제외하고서 인생의 삶을 논할 수 없습니다. 고난을 제외하고 인생의 삶을 논할 수 없는 이유는 우선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담의 타락으로 죄로 더럽혀진 세상이기 때문이고 우리의 본성조차 더럽혀져서 마땅히 반응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못하고 마땅히 반응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반응하는 우리의 지정의가 다 어그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죄로부터 구원받은 신자는 이런 고난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이런 고난으로부터 완전히 건져질 수는 없고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아직 완전한 구원의 때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아담의 실존적 삶의 형편 안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씀했던 바 참된 구속의 날을 바라보면서 신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의인이 세상에 살때 고난이 많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라고 말했던 것이고, 우리가 장차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속받은 신자로서 삶을 살면서 고난과 관계없이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신자가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신자는 하나님의 종이죠.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사는데 이처럼 신자가 하나님께 헌신하며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신자가 정작 살고 있는 세상은 아담의 타락한 세상이요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르는 세상이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신자는 세상 안에서 고통을 겪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방 왕에게 자기 아내를 두 번이나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나타나지요. 12장에서 애굽 왕 바로에게 대해서 한번 속이고, 그 다음에 20장을 읽어보시면 그랄 지방에 내려갔을 때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똑같이 한번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빼앗길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꿈속에 개입하여서 그 일이 무산되는 일들이 나타났죠. 이런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지 않습니까? 네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했느냐? 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특징을 뭐라고 요약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세상이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두려웠기 때문이다라고 변명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가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상황 안에서 수세에 몰려서 소극적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권위자인과 동시에 권위자 밑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 밑에 있든지, 아니면 학교 가서는 선생님의 권위 밑에 있든지, 아니면 직장 가면 직장 상사의 권위 밑에 있든지, 어쨌든 간에 우리는 다 권위자 밑에서 살게 됩니다. 왜 삶이 어려운가 하면 사실은 나보다 다 낮은 사람이면 삶이 어려울 리 없고 내가 명령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주변 안에 나와 동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보다 못한 사람, 다내 밑에 있는 수하 있는 사람이면 삶이 편하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섬겨야 될 대상이 훨씬 더 많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안에서 제일 먼저 신자에게 요구되는 삶의 기본적인 자세는 다름 아니라 순종입니다. 본문 18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범사의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까다롭다라고 말하니까 우리말 어감이 그냥 성깔이 좀 까다롭다라는 것으로 들리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구부러졌다, 비뚤어져 있다, 진리에서 어긋나 있는 그런 모든 대상들을 다 가리킵니다. 그냥 성격이 까다로운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요구는 비단 직장 상사를 대할 때 요구되는 삶의 자세만이 아니라 3장 1절로 가보시면 아내들한테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하면서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이든지 세상이든지 직장이든지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지 간에 신자들은 대상이 누군가와 관계없이 자신에게 속해 있는 질서에 순응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부당한 정고가 얼마든지 싸울 수 있고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또 로마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권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권세에 대해서 그 정부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거스를 수 있는 거예요. 불복종 운동을 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정권에 대해서는 항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악만 있고 크게 빗나가지 않는 한 이 정부처럼 뭐 하나님을 섬기면 다 잡아 죽인다든지 뭐 이러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진리서 하나님의 권위자들에게 순복해야 되는 것이지요. 왜 그러면 우리가 그래야 되느냐? 세상의 권위자들이 무섭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잘못 보이면 내 밥줄이 끊어지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 자리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이 두려워서 순종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순종이 될 수 없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말, 부모의 책망, 부모의 시선 이것이 만약에 무서워서 순종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순종이 아니죠. 참된 순종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진정한 권세자, 진정한 모든 권세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순종이라 할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17절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을 선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18절에서는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순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 권위자들에게 순종하기를 본성적으로 매우 힘들어하고 꺼리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왜 사람 앞에 구심거리냐? 나는 내 할 일 한다. 예, 맞습니다. 자기 할 일 하시는 건 좋아요. 그러나 예의와 범절을 갖추어서 우리의 권위자들에게 제대로 대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때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그들에게 순복해야 되느냐? 뭐 안 입고 와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종의 신분에서, 우리가 비록 권위자 밑에서, 우리가 월급쟁이로서, 오너 밑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긴 하지만 그래서 신분상 우리가 주인을, 상사를, 사장을 섬기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모시고 있는 직장 상사가 진정한 상전이 아니기 때문이죠. 진정한 상전은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진정한 주인은 그리스도이시고 특별히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닌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그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많은 가르침을 받지만 실제로 그렇게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어려운데 직장 상사에게 군대 가가지고 나이가 똑같은 아니 어떤 경우는 나이가 적은 그런 선임에게 순종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이 못돼 먹어서 그래요. 우리는 본래 교만하거든요. 우리는 수하에 들어가는 것을 본래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훈련이 무슨 훈련인가? 사람 아니라 순종 훈련이에요. 자녀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미 자녀 교육이 사실은 잘못된 거죠. 그런데 우리 신자들이 세상에서 순종하기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는 세상 권위자들이 부당한 요구를 해오기 때문이고 때로는 억지와 착취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순종을 강요하기 때문이죠. 인격적 설득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는 경우는 별로 없고 강압적으로 실적 달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그냥 자리 날아간다 이런 식의 그래서 동물처럼 정말 물어뜯고 싸우는 형태는 아니지만 정말 교묘한 형태로 서로 윽박지르고 강요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삶이 어려운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신자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19절에 보시면 사도바울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자의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한 삶의 내용이 거기에 들어 있어야 되고 자신의 삶의 방식 안에 하나님을 의식한 어떤 결정과 선택의 내용이 들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신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게 뭡니까? 일반적인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지혜, 보편적인 삶의 처세술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가 무슨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똑같이 생물학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은 이처럼 똑같이 직장 상사 밑에서 학교에서 학생으로 그 다음에 세상에서 이런저런 삶을 살 때 바로 이런 부당한 요구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어떤 삶의 내용이 들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인내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여기 우리말 성경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라는 이 말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양심입니다. 하나님의 양심. 그러면 하나님의 양심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는 그 힌트를 3장 2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장 21절에 뭐라고 말하지요? 세례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3장 21절 하반절에 이는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 믿어서 세례받으면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분과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양심이 고정된다고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양심, 하나님께 고정된 양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 고정된 양심, 우리의 양심이 아니라 보편적 이 시대의 기본적인 삶의 도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양심, 하나님을 의식한 양심과 생각을 따라 오늘 하루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런 삶이 우리에게 전혀 불가능한 삶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가 죄사면을 누리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에요. 주께서 이제 제가 설명하겠지만 주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죄 용서받는 일에만 주님의 죄사함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또 목적이 있지요? 21절을 보시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를 위하여라는 이 말은 19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당하게 고난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바로 이런 삶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는 은혜로만 끝내버리는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바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하나님을 생함으로 슬픔을 견디고 참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죽으심의 목적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24절이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우리가 이미 배웠죠? 몸으로라는 말을 바꿔 말하면 인성의 자리에서 아담이 죄를 범했으니까 인성의 자리에서 죄를 받아야 되거든요. 신성으로 인성을 떠받치면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 되심, 성부와 같은 동질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실 때는 신성을 나타내었죠. 그러나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시는 바로 일과 관련해서는 인성으로 모든 죄짐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대리자가 되어오시고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오시는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분이 우리의 대속자가 아니었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되었을 거예요? 영원한 지옥 백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불로 소금치듯하는 이 지옥의 고통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그분에게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시키시고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그 아들의 외침에 대해서 성부는 고개를 돌리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는 일을 하지 않으셨다면 성부께서 외면하실 리가 없어요. 왜 성부께서 예언했습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죄 자체가 되어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어버림을 당하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의 자리에 계셨지만 그분은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셨지만 죄는 없으신 하나님이셨지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는 없으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죠?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죠?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의 의식 안에는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의식이 팔팔 살아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낙성식을 거행할 때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범죄치 아니하는 인생은 하나도 없사오며 범죄치 아니하는 인생이 하나도 없다 그래요.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런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볼 때는 자신과 똑같은 사람인데 그는 죄는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고 바로 그죄 없으신 분이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됐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목적이죠.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께서 죽으신 데는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고난의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심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본을 끼쳐 본, 자취 이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우리가 어릴 때 점선으로 된 숫자, 글씨 이렇게 따라 썼죠? 글 배울 때 본이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자취는 그분이 걸어가신 자취를 따라간다 그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는데 그 쫓으라는 말은 물리적인 동행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걸어사인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 받았을 때 따라오고자 했죠. 그러나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못한 사람인가요? 그게 아니죠. 남아서 자신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전해야만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쨌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 할수 있는데 우리는 제자로서 삶을 사는 일에 있어서 고난을 배제하고 제자로서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며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라고 말씀했죠. 주인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보낸 자는 누구를 가리켜요? 주인을 가리키죠. 그 다음에 종과 보냄을 받은 자는 우리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크지 못하다고 말했으니까 주님이 그렇다면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이런 본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본을 가능한 따르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계시죠? 비굴해지지 않고 그 다음에 높은 위치에서 호령하고 부리고 가진 가지고 야단법석하고 이래야 하나님부터 대우받는다라고 생각하지요. 크나큰 착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삶을 사신다면 여러분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자치를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좀 더 은밀하게 말하면 죄사면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 주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의 목적은 두 가지잖아요. 죄사함과 그 다음에 그분의 고난의 본을 따르는 거. 이게 목적이거든요. 이게 나눠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지 않은 채 그분의 본을 따를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죄사함의 은혜를 누렸다고 하면서 그분의 고난의 자체를 따르지 않을 수 있나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다 이 두 번째에 걸려 있어요. 입으로는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할 정도로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삶의 내용을 보면 조금만 외부에서 충격이 주어지고 조금만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그냥 성질을 부리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이라고 말했는데 그런 삶의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면 그거 어찌 죄사면을 경험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구속의 목적이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범을 보이셨습니까? 22절에 보시면 하반절에서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라고 말했습니다. 맞대어라는 말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좀 와닿게 번역한다면 되받아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누가 뭐라고 하면 되받아 치죠? 탁구만 잘 치는 게 아니라 그죠? 상대방이 볼을 넘기면 그것도 잘 넘겨주시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누가 뭐라고 말하면 잘 대받아치지요. 멋지게 대받아쳐서 상대를 완전히 죽삽을 만들 때 속에서 쾌재를 부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우리는 여기 말씀하고 있는 바대로 죄를 범하지 않은 존재도 아니요 거짓이 없는 존재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범죄한 자들이요. 우리는 거짓된 존재잖아요. 그렇다면 공격받는 거 당연해요. 주님은 죄도 짓지 않고 입술에 거짓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더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대어 욕하지 않았다. 우리는 사실은 그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뭐라고 하면 그 당장 화를 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런 내용들을 진술하는 것은 목격자로서의 진술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잖아요. 그 부인하면서 예수님 곁에 서성거렸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는지 모든 과정들을 다 살펴보지는 못했겠지만 많은 부분들을 사도 베드로는 목격했던 것입니다. 복음서 기자는 예수께서 어떻게 조롱과 수치를 당하시는지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지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한번 너를 친 자가 누군지 알아맞혀보라 선지자 노릇하라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자 대제사장의 하수들도 용기가 나가지고 등달아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뿐만 아니죠. 살점이 뜯겨나가는 채찍을 주님께서 맞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아내기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육신의 극심한 고통이죠. 몰핀으로도 말을 듣지 않는 말기암환자들이 너무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머리를 벽에다 쥐어박아요. 차라리 의식이 없으면 고통을 잊을까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육체의 고통을 참아내기가 어렵고 자기 안에 온 신경이 다 그냥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 아니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참아내기 힘든 고통 중에 또 하나의 고통은 정신적인 고통으로서 수치와 모욕이지요. 육체적 고통도 참아내기 힘들지만 사람들에 의해서 놀림감이 되고 비인격적 대우를 당할 때,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할 때 마음속에서 끌어오르는 분노를 우리가 주체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맞으면서도 사람들이 눈이 어때요? 빨개지면서 어떻게 못하지만 나가면 한 번 더 보자, 너 죽이겠다 하는 이 독기를 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체적인 고통과 수치, 육체적인 고통보다 사실은 이 수치와 모욕, 조롱, 멸시, 이것이 훨씬 더 참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는 죄를 지었고 거짓이 있죠. 그분은 죄도 없고 거짓도 없습니다. 우리는 대항할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한꺼번에 다 그들을 멸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폭도들이 잡으러 왔을 때 내로라 라고 말할 때 그들이 다 뒤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고,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금으로 선자는 금으로 망한다고 하면서 귀를 붙여주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니 얼마나 더 사실은 억울할 수 있고 더 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과정만이 아니라 고난의 본을 끼쳐 우리로 따라오도록 하시기 위한 가정이기도 했다라고 본문이 우리에게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침묵하였습니다. 병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홍포는 왕들이 입는 옷이잖아요. 붉은 옷. 그 다음에 가시멜관을 머리에 씌우고, 그 다음에 갈대를 홀처럼 오른손에 들리고, 그러면서 인사를 촥 하면서 왕이요 안녕하시나이까 하면서 이 코미디를 한 거죠. 얼마나 우리 같으면 속에서 흔히 말하면 천불이 났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반역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갇혔을 때 한번 내려와 보라, 한번 내려와 봐 이 자식아 이렇게 말해도 가만 계셨습니다. 한편 강도가 욕해도 주님은 가만 계셨어요. 오히려 저들을 불쌍히 해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다. 너 어디 보자. 내 심판할 때 한번 보자. 너 지옥에 쳐넣겠다 하지 않으셨다고 말이죠.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 슬픔으로 참으면 아름답다 그랬어요. 왜 우리는 부당한 대우를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 맞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이런 상황에서 부단히 참아 견디셔야 돼요. 이런 마음을 못 지키기 때문에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써야 될 에너지를 제때 정한 곳에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또 하나의 모범은 모든 분노와 억울함의 정서를 다 성부 하나님께 맡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3절 하반절에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시편 몇 편 교독했죠? 시편 교도겠죠? 시편 14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하면서 여호와께 모든 것을 다 맡기잖아. 이것도 우리의 본이에요. 그냥 예수님만 그렇게 했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에요. 시편 109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이런 마음의 정서를 어떻게 우리 시편 기자들이 잘 표현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누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자신의 선한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워하는데 너 왜 그러냐? 너 왜 내 진심을 몰라주느냐? 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기도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이죠. 부당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맞대어 욕하거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성부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이 신자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삶의 내용을 어떤 사람이 가질 수 있습니까? 이런 삶의 내용은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은혜를 과연 입었는지 입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회심한 이후의 삶의 내용이 큰 차이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다 이 문제와 관련되어 있고 부부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불화 문제, 모든 인간과의 문제는 다 이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제가 직장 신방하면서 한 청년이 참 삶이 왜 힘든가? 인간관계가 힘들다는 거죠. 일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서 부모님들을 존경한다 그러더만요. 어른들도 아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해 하시면서 우리 자식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는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해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24절에서 찾을 수 있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죄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가리키죠. 이 모든 죄를 담당하신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이 뭐라고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용서의 은혜가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것으로 끝내버린 은혜가 사죄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 다 불문에 붙이겠다. 뭐 그냥 다 없는 걸로 하자. 끝내버리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서도 보세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용서하시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를 용서하실 때는 용서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신앙생활이 이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날 그런 현상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이 집회에서 이렇게 막 뜨겁게 찬양하는 거 있잖아. 막 CCM 부르고 막 이런 거. 그렇죠? 삶의 자리로 나아가면 어때요? 똑같죠. 최면이에요, 최면. 음악 형식으로 영, 막 고양시키면 은혜 받은 것 같죠? 삶의 자리로 돌아가 보세요. 그게 어떤 힘을 줍니까? 복음에 대한 참된 깨달음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만이, 죄죽임의 원리를 실천하는 길만이,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길만이 우리를 신자답게 살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 영적인 고향, 어떤 그 고향된 의식을 일정한 수준에 머물기 위해서 밴드 동원하고 장치 동원해도 우리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거 하느라 우리 한국 교회 돈 많이 썼죠, 그죠? 웬만한 교회 막 신디사이저 이런 게 막 동원해가지고 돈 엄청 썼죠. 삶의 결과가 뭐예요? 뭐가 남아 있습니까? 왜 우리 죄를 담당시키셨는가?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리하려 하심이라.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죄들에 대하여 죽은 후에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죄들에 대하여 죽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죽어야 살지요. 여기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는다. 라는 이 말, 죽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말 어감으로는 그야말로 죽는다는 뜻으로 이해하는데 죽는다는 뜻으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이 말은 무엇으로부터 멀다, 무엇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자신을 죄로부터 늘 멀리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상대방의 화를 돋구어도 상대방이 우리를 돋구어도 화를 돋구어도 그와 똑같이 반응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되받아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와 함께 죽는다고 로마서 6장에서 말했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 죽었으면 그것을 무슨 신학적 진술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삶의 내용 안에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금만 마음에 안 들고 조금만 자신의 체면과 위치를 생각하지 않고 무슨 결정하면 나를 뭘로 보고 이러느냐. 이게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가 우리 죄를 사유신 것처럼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이 하늘부터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나 이유가 된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참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용서를 해주는 것이 당연히 마땅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는 심령 안에서는 죄사함을 확신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런 죄사면을 경험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인데 그게 뭐냐면 불의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런데 사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뜻이 뭐죠? 사람은 한 대 치면 한 대 딱 갚아주죠? 아니죠. 우리 북한 그 대변인들 성명 발표하는 곳에요. 천배 만배로 갚아주겠다 그러죠. 예. 우리가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죄된 본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10이라고 하는 피해가 들어오면 10만 갚아줘야 되지 그 이상 갚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보통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면 행한 대로 대감다 이런 뜻으로 보통 오해들을 하는데 그런 잘못된 오해이긴 하지만 그런 잘못된 이해를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봉헌한다면 그 심령 안에서 죄삼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절대로 잘못하는 거 두 눈 뜨고는 못 본다 그러면서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애를 쓰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증오심에 불타서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는다면 그것은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와 달리 불의한 상황에서도 오래 참고 견디고 무지한 학대를 끝까지 참아 견디신다면 특별히 이 까다로운 이 비뚤어지고 구부러진 주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순종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심령 안에서 그 일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을 했잖아요. 그리고 모살죄를 지었죠. 그런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참의 시를 지었는데 그게 시편 51편이죠. 그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 그랬죠. 그 말은 그런 죄를 지은 죄를 해결하지 않는 심령 안에서는 구원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없다는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구속하신 구속의 목적에 걸맞는 삶의 내용을 살아가지 않으면서 죄사함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사함 받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객관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죄사함 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주관적으로 그런 신앙 안에서 그런 자기 경험 안에서 죄사함을 확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죄사면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영적 선을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빚 때문에 한 20년 동안 늘 마이너스 통장을 써오시고 처음에는 100만 원으로 시작했다가 4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나중에 억이 되었어요. 오랫동안 빚을 못 갚으면 영혼이 얼마나 피폐해집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형제나 친척이나 아는 분이 여러분들의 빚을 다 탕감해 줬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아무 반응도 하지 않은 척 그냥 사시겠어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혹시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저한테 꼭 연락해 주시고 언제든지 부르면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우시면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돕겠습니다. 뭐 이런 자세와 태도를 보이지 않겠나요? 당연하죠. 그렇죠? 신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서신서를 읽어보시면 노예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도 노예제도를 철폐하라, 서울 광장에 모여서 총 걸게 하라 그런 내용은 눈 닦고 찾아볼 수 없죠. 왜 그럴까요? 제도개혁은 근본적 개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제도개혁 하지 않아도 된다. 그건 아닙니다.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사람을 개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그 제도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람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같은 데 읽어보니까 종이 6년 동안 종살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안식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보내야 되죠. 그런데 종이 안 가요. 왜 안 가죠? 비록 종으로서 삶을 살았는데 주인이 자신을 종처럼 부리지 않고 마치 가족처럼 부려서 그냥 함께 살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 관계 안에서 이 노예 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바로 그런 삶의 내용을 창출해내는 사람이 신자라고 말이죠. 감독하고 지시하고 쫙붙이고 목표 달성하라 그러고 이런 리더십 안에서는 어느 정도의 효과는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그 사람은 자기 생명을 맡기지는 않아요. 그러나 섬김의 리더십,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면 부하가 주인을 위해서, 상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는 바로 이런 사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신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까? 신자가 겪는 고난에는 크게 세 가지 고난이 있는데 첫째는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겪는 고난입니다.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이런 고난 우리는 받지 맙시다. 그렇지요? 잘못해가지고 두드려 맞는 거 기분 좋은 일 아니잖아요. 두 번째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받는 고난이죠.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신자라면 이런 고난 받아야 되죠. 그런데 신자가 당하는 세 번째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20절 하반절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이죠. 3장 14절에도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이라는 말도 적극적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을 가리킵니다. 신자이기 때문에 고난당하지만 신자는 적극적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름의 소리는 고난과 무관한 삶을 살 수 없다 그 말이죠. 물론 고난을 운명론적으로 이해해서 그냥 모든 고난을 그냥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이런 삶의 자세는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의 부르심이고 소명이지 운명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신자는 무슨 그 스토아 철학자들처럼 그냥 인내하는 그리고 모슬렘 교도들처럼 모든 것은 다 주의 신의 뜻이다. 인샬라 신의 뜻이다. 그러면서 그냥 수동적으로 받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신자는 적극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야 돼요. 의를 인하여 핍박받아야 돼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확신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 죄를 그분이 다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구원받은 신자다운 삶의 내용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 증거를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19절을 보시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각주에 보니까 아름다우나라는 말을 어떻게 헬라어로 이야기했죠? 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리스라는 말이에요. 앞서 19절에서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오라고 말해서 칭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부터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해야 이게 문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앞에는 칭찬을 받는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에서는 칭찬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무슨 칭찬이 있으리오라고 해서 칭찬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부터 칭찬을 받을 것이오라고 말하면 좋은데 이는 아름다우나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이죠. 우리한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을 자신의 당연한 권리로 여기서는 안 된다.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은혜다. 선을 행했기 때문에 저한테 뭘 주시겠습니까? 자, 제가 이렇게 이런 삶을 제가 살았습니다. 맞대요. 제가 대받아치지도 않고 제가 슬픔을 참으면서 이렇게 주님의 발자취를 쫓았는데 주님 저한테 뭐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묻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이 은혜요 상급이다. 무지한 인생들 안에 도무지 일어날 수 없었던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신자와 고난과의 관계, 특별히 그리스도의 고난과 신자의 삶과의 관계를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이죠. 그렇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의 포커스를 두 번째에 두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했지만 이 내용이 절대로 간략하게 설명하고 지나갈 내용은 분명히 아니에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기초예요. 이것이 기초되지 않고 본을 따라가려고 하면 실패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사회복음주의자들이에요. 그렇죠? 뭔가 복음의 내용도 없는데 막 따라 살려고 하는데 안 사라지죠. 왜 그래요? 진정한 이 복음의 도리를 모르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고난당하셨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그 고난의 본을 그 자취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죄산 받았다. 이것으로만 끝내버리지 않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본을 본의 자취를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삶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어떤 고난이죠? 우리의 죄값을 100 치러야 되는데 90만 치렀고 10은 못 치렀어요. 그 고난을 가리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따라서 남은 고난이라는 말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치르셨어야만 되는데 남아있는 고난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기 위한 고난이죠. 바로 이 고난을 우리가 짊어지면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에요. 교회를 이루려고 하면 이 고난이 필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이 세워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몸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삶의 내용이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로 잘 드러나서 현상교회 신자라고 하면 참 사람답다. 정말 성숙하다. 혈기를 부리지 않는다. 맞받아치지 않는다. 이런저런 오해와 이런저런 말들이 들려도 그저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끝까지 자기의 길을 간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진정한 신자일 수 있고 그래야 그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확신할 수 있고 이런 삶의 내용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뭐가 되죠? 커뮤니티. 그저 뭐 이런저런 잡다한 사람 모여가지고 우리 한번 이거 한번 해보자. 회장도 세우고 한번 하자. 뭐 해서 무슨 일 해내는 뭐 이런 데밖에 안 되는 거죠.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야 세상에 그 천지야. 예? 널렸잖아요. 그러기는 이런 삶의 내용으로 인생의 삶을 살시고 또 이런 삶의 내용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이루고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고 어떻게 죄사함의 은혜를 확신할 수 있는지를 잘 살피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들었던 모든 내용들을 다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중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내적인 원리가 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이루는 아름다운 원리가 되어서 이런저런 삶의 고통과 아픔이 있고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또 마땅히 듣지 않아야 될 말을 들을 때 그저 침묵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에게 선의로 대하지만 악의로 갚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서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믿음의 권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